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로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이말 놀라운 구원의 선물인 최후의 부활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깨달아 더욱 열심히 품고 주님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켈빈의 기독교 강의와 72번째 시간이고 최후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후의 부활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구는 오늘날 온난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100년 만에 무더위였다고 하나요? 기온이 무려 40도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한국에서 오래전에, 그러니까 26년간 저는 26살에 미국에 왔는데 제 평생에 그런 더위는 제가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대구가 한때 굉장히 덥다고 했었었죠. 그런데 뭐 대구보다도 서울이 이번엔 기온이 더 올라갔다고 하니까 거의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더위에 사람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구 최북단에 만년설 그리고 빙하들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의 강도는 매년 세지고 있고 이상기후 현상은 이제 전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날지 사실 두려울 뿐입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여겨지는 탄소가스 배출량 감소는 제자리 걸음 혹은 거북이 걸음입니다. 각국이 다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산업 발전에 있어서 화석 연료 사용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들, 사실 대부분이 다 플라스틱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뭐 우리 교회도 되게 많아요. 이번 이제 이런 물병도 사실 플라스틱 제품이죠. 그리고 가전제품들, 자동차 모두가 탄소가스 배출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 인간이 자신의 삶의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다 포기하고 원시적이고 목가적인 삶으로 돌아간다면 maybe 우리는 탄소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휴대폰 포기할 수 있나요? 휴대폰 포기 못해요. 이제는 우리가 we are gone too far. 우리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다시 못 돌아가요. 히터 포기할 수 있나요? 겨울에 에어컨, 컴퓨터, 냉장고, 자동차, 플라스틱 병과 빨대, 그리고 아무것도 사실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we've gone too far. 결국 온난화의 주범은 생각해보면 인간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간의 육체가 있습니다. 120년도 살지 못하는 이 인간의 육체, 이 육체를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하루라도 더 오래 즐겁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 세상 만물을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망가뜨리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 육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는 당분간 온난화를 막을 방법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는 지구는 점점 살기 힘든 곳이 되어가는데 누가 우리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요,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단 한 방에. 이것만 해결되면 싸그리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단 하나. 그것은 인간의 육체가 변하면 됩니다. 천사처럼 변하면 돼요. 자동차 안 타고 다닐 정도로 비행기 안 타고 다닐 정도로 공간 이동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고 노화 걱정이 없고 추위와 더위를 타지 않고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은 그런 천사 같은 육체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화석 연료에 의지해서 살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게 됩니다. 참으로 꿈꾸는 것과 같은 생각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렇게 꿈꾸는 것 같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뭡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부활의 은혜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하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 받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 임하는 육체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뭐라고 그럴까요? 핵심 내용. 왜 믿는가 물었을 때 그때 하는 유일한 답변, 온전한 답변, 그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이와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모두 헛된 일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의 부활이 있기에 그것이 우리 영원한 소망이 돼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헌신하는 우리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것, 그것은 육체의 부활 소망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우리 모두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 생의 자랑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이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 땅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안목의 정욕, 120년도 살지 못하는 생로병사하는 이 세상에서 지푸라기 같은 이 생을 위해서 화석 연료를 태워가면서 아둥바둥 하루라도 편하게 살고자 하면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의 목적은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구원받기 위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 임하는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 육체의 부활에서 구원이 완성됩니다. 구원이 완성인 육체의 부활, 이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사실 완전히 썩어버린 육체가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나게 된다. 언젠가 우리 썩어버린 육체가, 먼지가 돼버린 육체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이런 얘기는 사실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 중에서는요, 영혼 불멸을 믿는 사람은 그래도 꽤 있어요. 우리 영혼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 영혼이 계속 살아있다,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이 있지만 이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춰진 비밀인데 성경은 확실하게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육체의 부활이 있다고 확증합니다. 첫 번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도 사실 역사상 인류 역사에서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죽는다, 육체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이것이 통념이고 상식이고 지금까지 다 그래왔어요. 그런데 그 통념과 상식을 완전히 깨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던 겁니다.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전형이 되어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후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각기 차례대로 다시 부활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강림하실 때 이렇게 부활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도 역시 확실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확실히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죽은 지 사흘 되었을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증언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천사들을 통해서 증언했지요.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한 번만 본 게 아닙니다. 한 번 이상씩 다 만나 뵀어요. 심지어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기까지 했지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무려 40일 동안을 같이 대화하시고 만나셨고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일시에 나타나 보여주셨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를 핍박했었던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셨고 또 스데반 앞에서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의 약속대로 차례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첫 번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첫 번째 확실한 근거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 육체의 부활을 확증하는 두 번째 근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성적으로 자꾸 생각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아, 그런 건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반응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무엇이나 가능한 전능자이십니다.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시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인데 이미 만물 속에서 부활의 시범을 벌써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땅에 뿌려진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었을 때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나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만물 속에, 그러니까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분명히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새롭게 다시 태어나서 수많은 결실을 맺어가는 이 부활의 시범을 하나님께서 한 알의 씨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죽을 육체도 역시 죽어서 얼마든지 다시 태어나도록 하실 수가 있으신 전능자이십니다. 신앙의 선조들은요 모두 한결같이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지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이렇게 선포했고 다윗은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욥도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말씀했고 에스겔 선지자는 죽은 뼈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살과 힘줄과 생기가 생겨나는 환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의 신비를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이 확실한 두 가지 근거로 우리 몸의 부활을 확신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요, 둘째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우리 주 강림하실 때 육체의 부활을 선물로 받게 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온전한 구원입니다. 사실 예수 믿으면 좋은 점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육체의 질병에서 도연할 수 있습니다. 강건해질 수 있어요. 감사하죠. 놀라운 일입니다. 또 내 마음에 뭐 미움과 욕심이 가득한데, 그리고 뭐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 벗어날 길이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상하게 그 무거운 짐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유함을 얻게 돼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지요. 우리 인격과 삶 참 안 변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안에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에 못 박고 좀 더 사랑하면서 좀 더 섬기며 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변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이 변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어제보다 좋은 오늘을 경험하게 되고, 오늘보다 좋은 내일을 희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the best is yet to come 이라고 예수 믿어서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의 축복이 아무리 크고 놀랍더라도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축복은 아직 저와 여러분이 맛보지도 않았다는 것. 그저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이 아무리 크고 놀랍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그림자들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12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인생에 이런 정도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십자로 저 여기까지 내려왔겠냐 말입니다. 그 고귀한 피를 흘렸겠냐 말이에요. 사실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맨하탄에 가보면 진짜 좋은 차 타고다가 큰 집에 살면서 무슨 타워 지어놓고서 진짜 집안이 무슨 풋볼 운동장같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부귀영화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주셨다면 사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누리는 사람은 많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진짜 축복은 경험도 보지도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 그것은 온전한 구원의 맛보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베스트를 숨겨놓으셨어요. 최고의 축복을 마지막 때까지 감춰두셨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부활, 최후의 부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릴 거예요. 어떤 나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홀연히 죽은 자들의 무덤에서 일어나고 살아있는 육체도 부활체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죽음에서 부활한 그 육체는 원래 연약한 육체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요, 시공간의 이동에 자유로우셨습니다. 아, 그때는 진짜 화석 연료를 사용한 비행기 같은 거 타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한국에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는 생각만 하면 한국에 있을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부활체가 그랬거든요. 꽁꽁 문을 잠가놨는데 예수님께서 홀연히 그 가운데 뭐 유령처럼 나타나셨거든요. 이게 문이 다 닫혀있는데 어떻게 들어왔냐 말이에요. 근데 또 만져보니까 또 육체가 있네. 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능자밖에 하실 수 없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아, 그런데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형체는 분명히 갖췄는데 천사와 같은 능력을 소유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육체의 부활은 배고픔도 아픔도 고통도, 우리 인간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게 뭐가 많습니까? 뭐 신체적으로 무릎도 아프고 뭐 머리도 아프고 잠도 잘 안 오고 이게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육체의 부활 가운데서는 배고픔도 아픔도 고통도 어떤 인간적인 제약도 없는, 썩지 아니하는 완전히 변화된 몸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신앙의 최종 목표 그리고 모든 희망은 바로 여기 육체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종말론을 예수 재림 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구원의 완성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 신앙으로 얻는 완벽한 구원은, 완전한 구원은 육체의 부활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인 육체의 부활을 늘 묵상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활을 항상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 허접한 축복들 거기에 또 함몰되어 가지고 뭐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이러냐 하면서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자꾸 실망하고 좌절할까 봐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육체의 부활을 정말 너희에게 줄 축복은 정말 저들이 꿈도 꿀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교해서 설명하잖아요. 거지 나사로하고 그냥 매일같이 연락하는 부자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지 진짜 트럼프 타워를 짓고서 거기에 그것이 다 내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지만 우리도 역시나 세상 사람 부러워할 것이 한 개도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밖에 나가면 아마 흰 구름이 떠다닐 거예요. 구름을 바라보면서 저 구름을 타고 주님께서 오실 것인가? 천군 나팔 소리는 언제 들릴 것인가?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은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받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이 있어요. 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러냐?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다고요.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또 시험과 환난이 또 닥쳐오네. 뭘 섬기는 데서도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거나 침륜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까닭은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장차 나타날 부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며 놀라운 주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빛 가운데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부활과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요,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육체의 부활이 있다면 그동안 도대체 우리 죽은 영혼들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사람이 이제 성경에서는 사람을 죽는다고 잔다고 그러거든요. 그냥 오케이, 육체는 남아있어요. 영혼은 가잖아. 그럼 영혼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 사이에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땅에 묻히고 영혼은 어디론가 가는데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까지 그날이 하여튼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영혼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서요 많은 이론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뭐 천주교의 연옥설도 있고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저 성경이 말씀하는 만큼만 이야기하고 믿을 수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의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 안으로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둠이 무엇인가 어딘가 이런 걸 물어보면 이제 복잡해져요. 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밀에 감춰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정도인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는 아브라함 품 하나는 어둠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 모든 육체가 다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의 영혼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데 믿지 않은 자들은 영벌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하죠. Eternal punishment, 그 부활로. Resurrection of punishment, eternal. 예. 그러니까 그 eternal punishment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히 단절된 그 지옥에 떨어지는 거. 그리고 그 지옥에는 또 몸을 갉아먹는 또 벌레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끔찍한 고통을 받으면서 꺼지지 않은 불 속에서 물 한 방울의 은혜가 거절되어 슬피며 이를가는 무시무시한 삶을 영원히 하루, 이틀, 사흘 이것도 힘든데 1년, 2년, 3년 이것도 힘든데 1000년, 2000년도 힘든데 영원히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장소가 지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장소가 천국이고 그러나 믿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영혼과 함께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는 자들이라도 육체의 부활 때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행한 각자의 수고에 따라서 영원한 상급이 달라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죽기 바로 순종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과 예수님의 열두 제자처럼 목숨을 내놓고 주의 이름을 전하며 순교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날에는 하나님께 받는 상급이 서로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그날에 받는 상급은 영혼을 결정한다는 거.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 결론이에요.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에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말씀했습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상도 그날이 되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허송세월할 일이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고요. 성경은 그리 말씀한다고요.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베푼 호의,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교사로 섬기고 그 아기를 돌봐주고 가정을 오픈해서 성경 공부하고 각각 여러 가지 뭐 성가대 찬양팀 무엇이나 봉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살면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떠준 것까지도 하나님 다 기억하신 주님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은 만월의 역임을 당찰하셨으니 그대로 받으리라,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30배 60배 100배를 넘어서 풍성하게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늘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며 더욱 열심히 품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이런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그날에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지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제발 넘어지지 마시고 별일 아닌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육체의 부활을 목표로 해서 그날에 받을 영원한 상급을 생각하면서 오늘 씨를 잘 뿌리시는 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알아서 수고하시는 열심히 분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를 자주 경험하게 되면서 정말 종말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종말이 멀지 않았음을 느끼게 돼요. 탄소 배출량 감소는 인간의 욕심을 이길 때만이 가능한데 인간의 욕심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데 우리는 이미 폭주기관차처럼 제어장치를 잃었어요. 해마다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플라스틱 제품들 우리는 사용하지 말자고 그러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럼 너희만 사용하지 말아라 하고 또 새롭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인간의 욕심 안에는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 육체가 있습니다. 먹지 않고 입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간의 육체, 추위와 더위에 약한 인간의 육체. 우리는 에어컨 히터 필요하고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우리는 뭐 계속 소 키워야 되는 거고 소가 어마어마하게 탄소가스 배출하는 거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먹지 않으면 못 사니까 입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우리는 계속 뭐 옷 만들어야 되고 12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의 육체가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편하게 오래 쾌락을 누리고자 누리며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서 온 세상은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이제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요, 인간의 육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에 희망은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이 사망의 늪에서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나 혼자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 온 세상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육체가 구원받는 순간에 온 세상이 다 구원받는다고요. 이 지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희망을 주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피조물이 그리 고대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아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예. 탄소가스 배출 지구 온난화의 주범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인간 먹거리 들릴 때가 참 많잖아요. 짐승 키우는 거, 소와 같은 가축 사육 말입니다. 배고픈 인간들은 짐승을 잡아먹고 삽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짐승들이 소화하는 것도 역시 인간의 구원이에요. 정말 우리가 짐승들을 바라볼 때 배고프면 어떻게 보면 다 먹거리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짐승들에게는 아주 끔찍한 경험인 겁니다. 배가 부를 때는 괜찮아. 아주 뭐 이뻐해줘. 배가 고파봐요. 다 먹거리로 보이는 거예요. 예, 눈앞에는. 요즘에야 드디어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 강아지들의 살 길이 열린 거죠. 예,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의 강아지들은 한국 사람만 보면 견딜 수가 없었죠. 다 먹거리로 보여요. 우리가 좀 먹고 살게 되니까 이제 배가 좀 불러지니까 이제는 강아지는 먹지 말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배고픈 인간이 제일 무서워요. 동물들은 배고픈 인간이. 그러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 아들들 나타나면 아니겠어요? 제발 배고프지 않은 인간들 만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꿈만 같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꿈만 같은 구원을 주님께서 선물로 믿는 자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피조물 사람을 포함한 세상 만물들이 새하늘 새 땅 그 꿈만 같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홀연히 변화해서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신의 고통도 아픔도 연약함도 배고픔도 슬픔도 없는 부활체로 변화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온 세상 만물이 주의 구원을 찬송하는 때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 순간 최후의 부활을 바라보며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이 말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이 최후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오늘 주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깨달아 더욱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 그날의 영원 상급 풍성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 신앙생활의 어려움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육체의 부활로 온전히 예배해 주시나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늘 최후의 부활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아 더욱 열심히 품고 주님을 섬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생 복락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